KBS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주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내용, 어제 헌재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모 자식 벌인 폐륜 무조건 상속 안 된다는 헌재 불합치 결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조선일보에서도 일면 탑으로요.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는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게 됐나 봐요. 한겨레에서도요. 현재 형제 자매의 유언보다 우선한 유산 상속 위헌. 한국일보 역시 형제 자매의 유산 상속 강제는 위헌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제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 있는 상속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 결정으로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상속제도가 조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필요성,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에 있는 일면 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불효자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변 등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도 유류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고요. 대가족 시대에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1977년대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이 신청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법원의 유언법률 심판 재청 등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에 지난해 5월 공개 변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던 시절에 생겨난 제도라면서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 조항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재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이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폐륜 가족 등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륜 가족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건데요. 여태 지금 법을 개정을 국회가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폐륜 가족은 유류분을 잃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헌재는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간병, 부양, 재산 형성 기여 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제도를 구성하는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의 위헌을 선언해 입법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통한 상속권 주장할 수 없다는 위헌 결정이 난 거고요. 아까 폐륜 가족들 상속 강제 못하게 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아까 효자라고 했었죠. 아까 기여했다는 뭐 간병을 하거나 뭐 부양을 하거나 이런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상속을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헌재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불효자 그 자식 버린 부모 아까 말한 헌재의 결정이 모두 다 일면 탑 내용인데요. 중앙일보에서는요 우측에요 협치하자 일주일째 날 못 잡은 영수회담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전화 통화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꼭 일주일 전에 전격 통화하면서 국민에게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예사로 보진 않구나. 야당도 수권 정당 역할의 모모를 보이는구나 라고 기대를 심어줬었는데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 윤 대통령의 말이고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대표 말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사후 해설까지 아름다운 보기 드문 광경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양측은 그 이후 일주일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5일 두 번째 만나 40분간 협상했지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난관은 지난 23일 1차 회동 직후 예고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사과 등 민감한 의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전 검토 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의제든 미리 답을 정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인데요. 결국 2차 회동도 그러다 끝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동 뒤에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회담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전 검토 의견을 달라. 뭐 이건 뭐 예상 가능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 가서 직접 만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 이유로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이 무산되는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요. 일단 만나서 좀 얘기하고 민생에 관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가보겠습니다. 하단에요. 정부 올해 의대 정원 외 모든 논의 가능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는 25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단일 증원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함께 재논의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정부는 또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조정 메커니즘을 안건으로 다루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노현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 등 총 27명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사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는 특위 불참을 선언한 뒤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의협 등은 의대 증원 등은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만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조선일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겨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우리 수출 내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전반기 1분기죠. 깜짝 성장했다는 기사 여러 신문에 나왔는데요. 한겨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의 호조로 전분기 대비 1%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라고 집계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6%를 크게 웃던 것으로 2021년 4분기 1.4%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거의 뭐 2년 넘게 0% 성장률을 보이다가 2년 만에 드디어 1%대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출 내수 호조세 1분기 1% 4.3% 깜짝 성장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중앙경제 섹션에 있는 일면 탑 기사는요. 신용 점수도 인플레. 은행 고객 평균 928점, 800점대도 못 빌릴 수도라는 제목인데요. 신용 점수가 1000점 만점인데요.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가 급증하는 이른바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 여파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올해 가계 대출 규모와 연체율 관리에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25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는 고공 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 코리아 크레딧 뷰로 기준 927.9, 그러니까 920 거의 8점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9.5점 상승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10명 중에 4명꼴로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습니다. 신용점수가 900점 넘으면 높은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거의 국민 10명 중에 4명꼴이니까요. 뭐 40% 이상이 900점을 넘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예비 대출자들이 또 늘면서 신용점수가 또 인플레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통신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같은 이 비금융 정보도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인가요? 계좌 연결인가요?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면은 이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또 최근 대규모 신용사면도 신용점수가 오른 요인 중에 하나다. 이게 신용점수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동아경제에서는요, 정의선 인도 전기차 시장 선도 수출 허브로 키울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일면 탑인데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 8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찾아 현지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면서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기도 했고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의 중요성을 감안한 행보로 해석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단에는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를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캐즘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역대 1분기 중 가장 좋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만 파는 미국 테슬라의 경우는 매출액이 8.7%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동아경제는 오늘 뭐 거의 현대차 특집인 것 같습니다. 뭐 다 현대차 얘기만 나와 있고요. 맨 하단에는요. 엔화가치 34년 만에 최저 장중 달러당 155엔 넘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넘어서며 엔화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거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문제 글로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면 탑 기사는요. 미국 반도체 굴기 로드맵 완성 메모리도 주도권 노린다라는 기사인데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8조 4,500억 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75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직접 보조금 규모는 삼성전자의 64억 달러, 8조 8천억보다는 적지만 보니까 3,500억 원짜리랑 좀 덜 받네요. 하지만 아까 대출 지원까지 합치면은요, 대출 지원도 뭐 거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금은 대출 합쳐서 총 136억 4천만 달러, 삼성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지원을 해준다. 미국 반도체 굴기 로드맵을 완성했다는 소식이고요. 우측 하단에요. 최악의 재무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오는 6월 중순에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인원이 전체 인력의 1%도 안 되는 150여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조선경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일보 일면 탑기사는요. 박찬대 민주원내대표 유력 인천 수건 풀어줄까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는 모처럼 볼륨감 있는 지역 출신 정치인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영향 있는 정치인이 배출될 때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 주길 바랬지만 인천은 매번 이들로부터 뒷자리 신세였는데요. 이에 지역 정가는 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선례 비춰볼 때 노 인천 태도를 보일지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벌써부터 이제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뭐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현 대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뭐 굵직굵직한 뭐 정치인이 나왔지만 이들이 인천의 난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역 정가에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박찬대 민주원내대표로 지금 뭐 단일 오늘까지 원내대표 접수를 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어제 박주민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거의 뭐 단독 출마 추대 분위기를이라고 하던데요.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될 경우 전 앞서 원내대표 대표들과 참 다르게 지역 현안 좀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 중부일보에서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일면 탑 기사는요. 에이펙 유치 전초 전 인천은 자신만만이라는 기사인데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뛰어든 인천, 경주, 제주 세 개 도시의 역량이 오늘 5월 달에 판가름이 납니다. 발표는 2월 달인데요. 이제 외교부에서 유치 신청서를 기반으로 현장 실사를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느냐, 5월 달이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평가 항목에 보면 국제회의 개최 여건, 숙박 수용 능력, 공항 시설 및 교통 여건, 뭐 정상회의 운영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송도 국제 도시만한 조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인천시 관계자만 언급했는데요. 자만하지 말고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탑기사는요. 유 시장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할 회심 카드 꺼내들까라는 기사인데요. 이종복 인천시장이 국가 전략 첨단 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하고자 오는 30일 관련 내용을 정부에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역시 잘 준비해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잘 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일보에서는요. 인천 로봇랜드 14년 만에 시동 투자 유치가 관건이다라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